25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우리가 어제는 남성과 여성, 부부관계, 성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유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어서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유출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매우 짧게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여성들이 하혈을 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만일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아니고 여성만 관련된 거예요. 여인이 피의 유출이, 여자가 이제 피가 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손이 베어서 피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혈을 하는 겁니다. 피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러니까 생리를 안 하는 거죠. 생리 때가 아닌데도 하혈을 하는, 이게 여러 날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생리인 줄 알았는데 생리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이러면 생리할 때처럼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혈을 하는 경우에만 이제 이걸 하혈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생리할 때가 똑같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 26절부터 보시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생리할 때 어제 설명을 드렸죠. 눕는 침상도 부정해지고 앉는 자리도 부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만약에 이렇게 하혈하는 사람이 누워있던 침상이나 앉았던 의자에 걸터앉거나 눕거나 하면 그럼 마찬가지로 부정해지는 그런 규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3자가 접촉 때문에 부정해졌을 경우에 27절에 보시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제3자입니다. 다 부정한 즉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생리대와 똑같은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리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하혈은 질병인데,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가 나와도 똑같이 부정하고 처리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본문을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28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이와 같이 하혈을 하던 사람이 이 병을 고쳤을 때에 어떻게 다시 정결해지는지,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앞에 나왔던 생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생략된 부분인데, 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생리하고 있는 여자에게 직접 접촉했을 때, 그리고 생리하고 있는 여성과 동침했을 때, 이와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혈하고 있는 여자를 만지거나 동침을 하면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 굳이 이런 것 본문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문과 직접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자로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다른 부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특징,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부정하다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그런 일을 했다, 그건 묻지 않습니다. 딴 사람이 무언가에서 내가 그 피해를 받았다,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부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고 있건 하혈을 하고 있건 여하튼 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부정하다. 그리고 부정하면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율법은 이것에 대한 해결책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알려주지 않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일반적인 세상 법들보다 훨씬 더 은혜가 가득한 법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안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제가 반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쩔뚝발이를 향해서 너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만 규정하세요. 쩔뚝발이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설령 성전에 와도 쫓아내지 쩔뚝발이에게 그 쩔뚝발이하고 있는 상황을 고쳐주거나 하다못해 목발이라도 만들어주거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부정하고 정결한지를 판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현실적으로 보자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아쉬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같으면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어라 이런 말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몫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면 그걸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에 이 사람이 질병 때문에 하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괜찮아 또 고쳐질 거야 혹은 또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해주거나 하는 것을 그것을 규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인 현실을 놓고 보면 이렇게 부정하거나 혹은 하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면 돌팔매질을 당했지 위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현실이었다는 게 조금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말씀하십니다. 아, 이게 부정이에요. 너는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기준으로 또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기준으로 본문을 좀 읽습니다. 근데 만약에 본문을 여성의 입장에서 읽으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성의 입장에서 읽으면 되게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이 쭉 나오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는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산하면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생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리하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하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혈하면 부정합니다.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출산 안 합니다. 생리 안 합니다. 하혈 안 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남성 중에도 제 아는 동료 목사님들 중에도 치질이 심해서 하혈처럼 피를 흘리는 경우는 있지만 남성들 중에 출산하거나 생리하거나 하혈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나랑 아무 상관도 없네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이 부정하네. 평생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의도적으로 애를 안 낳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잖아요. 더군다나 출산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복을 받아도 부정해요.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는 모든 여성이 하죠. 뭐 물론 생리가 불순하거나 생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고요. 또 폐경기가 되면 안 하지만 여성으로 태어나면 출산을 못 하더라도 생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도 그것도 부정합니다. 지금 하혈은 질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에서 계속 피가 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너 손을 비웠는데 그 손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봐라. 생활이 가능하겠냐? 마음이 어떻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하혈을 해서 계속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힘들겠냐? 이게 질병이 걸린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때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게 부정함을 피할 방법이 없네. 복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도 부정함. 또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인 생리를 해도 부정하고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참 이 묘하다. 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까? 결국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삶은 여성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삶은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여성으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복을 받아도 못 나가, 생리현상을 해도 못 나가, 질병이 있어도 못 나가. 그러니까 인생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부정한 것 투성이고 불결한 장애물들이 많아서 그래서 삶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도 생명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 생명은 부득이하게 불결한 것을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아무리 자연적인 모습으로 살아도 뭐 심지어 이렇게 질병에 걸려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주어졌던 이런 규정들을 놓고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온전한 자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중에 부정하지 않은, 부정을, 불결함을 거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삶이란 참 묘하다.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삶이란 참 고통스러운 심판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은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신약성경을 읽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들 여성의 경우에 출산을 했다, 생리를 했다, 하혈을 했다 이 세 가지 경우들 중에 제일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혈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곳으로 이제 가고 계세요. 야이로라고 하는 집으로 이제 가고 계셨는데 어떤 여자가 오랫동안 하혈을 해서 성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성은 혈루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남성만 혈루증이 있고요. 현대의학으로 보면 여자는 혈루증이 있는 게 아니어서 오랫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고통을 당했고 재산도 허비했고 제가 이렇게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남편이 어디 있는지 자식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고통당하는 여자 혼자 주님을 찾아왔다가 주님께 차마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야이로한테 쭉 가고 있는 동안에 뒤쪽에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고침을 받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갖고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정한 건 똑같아요. 출산을 해도 부정합니다. 생리를 해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혈을 해서 질병을 가져도 부정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산해서 부정해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생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고 해서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놓고 보면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인 질병 때문에 하혈을 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성 중에 어제 본문을 보면 설정을 하는 성관계를 가지고 사정을 하면 부정하다고 하죠.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정결해지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오는 그런 놈이 있나요?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게도 이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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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질병을 당하면서 부정한 사람은 은혜를 구합니다.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쭉 읽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이 부정하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출산했는데 왜 부정하지? 그 사람은 왜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부당한 것 같아.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부정에서 벗어납니까?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경우는 없다. 근데 참 묘하게도 가장 고통을 당할 때인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어지간한 힘든 일이나 고통을 만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끌어안고 살려고 해요.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극심한 고통을 만나면 그제서야 조금씩 철이 들고 아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면 아이를 낳았을 때도 주님께 찾아 나오고 생리를 해서 부정할 때도 주님께 찾아 나오고 그리고 이럴 때도 다 주님께 정결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다가 고통을 당했을 때도 더 간절하게 주님께 찾아 나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 머리 속어서 그렇게가 잘 안 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만 주님을 찾아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소한 기쁨이 있을 때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조금 큰 기쁨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너무 기뻐야 되겠죠. 조금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부정한 거지? 나는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되지? 이유는 잘 모르고 해결책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들다, 부정하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리석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늘 인정하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부정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결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부정하고 불결하며 또 죄악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소한 부정함이 있어도 이해 못할 부정함이 있어도 또 내 자신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크나큰 고통이 있어도 늘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